힘을 구하며 머리를 숙이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 교회로 이루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생명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며 그 능력 가운데 사는 동안 비록 죄 중에 살아가는 이 인생살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하심으로 이 땅의 죄와의 싸움 속에 지치고 무너질 때라도 새로운 생명을 소성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창조하신 새로운 본성에 따라 새 사람의 능력 있는 삶을 도모하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그 모든 일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기쁨으로 다가오는 줄 믿사오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펴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마땅한 신앙의 도리를 얻고자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비추심으로 세상에 알지 못한 귀한 진리를 알고자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일을 도모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거룩하신 역사를 간섭하고 이끌어가지 아니하시면 우리 중에 아무도 세상의 철학과 사색을 통해 이 이치를 깨달을 수 없는 줄 우리가 아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 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아는 모든 영적 진리는 주께서 우리 가운데 새겨 놓으신 성령의 조명하심과 깨우침 때문이온데 이 모든 사실이 그로부터 된 것임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옵나이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우리가 믿고 알았사오매 말씀을 열고 주 앞에 나가 함께 영적 교통에 사모하는 시간을 갖기 이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옵나이다. 주께서 우리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마땅히 알아서 알 만한 겸손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저희에게 베푸시는 영적 은택을 만족히 알아가는 시간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재 21장 4항부터 보죠. 21장 4항. 21장 4항 찾으셨어요? 사항 찾으셨으면 같이 읽죠. 기도는 합당한 것들과 모든 종류의 생존하는 사람들이나 장차 상존하게 될 자들을 위해서 하되 죽은 자들이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자들을 위하여는 하지 말 것이다. 우리는 그 앞에 사망에서 예배의 한 요소로서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옳은 것인가 하는 고백을 보았는데, 기도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그의 전제요. 기도의 본질을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드리는 내용과 그다음에 형식 그리고 태도, 그 모든 것들, 기도를 어떤 내용을 담아 드려야 할 것이며 어떤 형식에 따라 어떤 태도로 드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요약적 가르침을 사망에 담고 있지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가장 분석적인 성경적 해석은 결국 마태복음 6장에 가서 주님 가르친 기도문이 있는 그 대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언급했는데 오늘은 그 정도로 마치고 사항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뒤에 할 것이 많이 있어서 진도가 좀 늦어지기 때문에 사항에 보면 그런데 기도를 중보, 도구해줄 기도의 내용에 속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어떤 제안을 뒀어요. 그것이 뭐냐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할수 없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을 알려진 자들을 위해서는 할수 없다. 일단 죽은 자들과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이 둘은 같은 대상을 가리키기보다는 서로 다른 대상이겠죠. 같은 내용을 풀이해 준 것이라고 보는 동어 풀이보다는 동격적 개념보다는 죽은 자들도 또한 위에서 기도함은 기도에 합당한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것이요. 사망 이런 죄를 지은 것으로 해당된 사람에게도 그럴 수 없다. 그럼 결국 우리는 죽은 자라는 것은 구별이 갑니다. 죽은 자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는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악인이라 할지라도 위하여 중보해야 할 터인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하시면, 그것은 매우 특별한 제한을 두기 때문에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궁금함이 있을 수 있죠. 궁금하죠? 궁금해야 되죠. 그죠? 근데 그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 그것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전체에 나타난 표현을 그대로 이르면 성령 회방죄에 속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성령 회방죄란 어떤 죄를 의미하는 것인가? 한글에 대한 이제 질문으로 이어지겠죠. 그렇겠죠? 잘 듣고 계시죠? 예. 제가 눈이 침침한지 여러분이 다 침침해 보여요. 그래서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을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죠.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좀 천천히 읽으세요. 난못 따라가겠어. 그렇게 쫙 읽어도 다 이해가 조금 천천히 읽어보죠. 24절부터 마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져 질 것이요 스스로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자를 하는지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세상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이제 성령 회방죄에 대한 근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셨어요. 22절에 보면 축사를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셨거든요. 이 일을 하고 난 것을 보고 그다음에 23절에 보기엔 무리가 다 놀랐다고 돼 있죠. 놀라고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란 말은 매우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그냥 예사로 하는 말이 아니고 구약에서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 아니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메시아를 보내실 터인데 그 메시아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어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다. 이새는 다윗의 아비거든요. 그래서 이새의 뿌리부터 나온 그 메시아는 바로 다윗 왕 때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통치를 이룬 것처럼 그 일을 이룰 교회를 세우실 구주로 오신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약속하였던 교회, 구약교회 전체 속에 약속되어 왔던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바로 그분이다라는 고백을 민간 안에서 그 구약적 이해를 기초로 해서 다윗의 자손의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제 예수께서 베푸신 이적을 보고 바로 그 이적을 행사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에 가능하므로 그것이 곧 메시아적인 현상이요 증거일 수다 보고 다 놀랐어요. 이분이 바로 다윗의 우선 약속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할 만큼 그의 예수님께서 베푸신 표적은 압도적이었죠. 그런데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울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대한 해석을 전혀 다르게 한 것이죠. 즉 모든 무리들은 그 해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오심의 표적이라고 그걸 해석해냈는데, 그리고 반응이 나왔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석해요? 그를 귀신의 사탄이 그걸 역사한 것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즉 그것으로부터 쭉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도대체 성령을 회방한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그 사하심을 받지 못할 성령을 회방한 죄는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한 이해를 더듬어가는 첫 번째 출발점이 되어져요. 아, 누구도 이방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몰려온 숱한 사람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그땅 인근에 살던 섞여 살던 어떤 이방 지역에 살던 두로와 시돈에 살던 이방인조차도 가나안 여인조차도 예수께 나가왔던 것처럼 섞여 있던 온 무리들이 그리스도의 행하신 이적을 보고 예사롭지 않은 표적적 의미를 생각하며 이 이적은 그가 메시아임을 뜻하는 것일 것이라고 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응의 해석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에게 압도되어오는 그러한 현상적 증거에 대해서 왜곡을 이제 신학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그 초월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뿐만 아니라 어디로부터 있을 수 있다? 사탄으로부터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초월에 대한 또 다른 영역의 가능성인 사탄으로부터 그 이적과 표적의 능력의 출처를 잡아버리고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나가게 되어지니까 그들의 그 해석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니면 악의적인 해석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판별의 문제가 등장하게 되어지죠. 과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또 다른 초월적 세계의 한 힘인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해석한 그들의 해석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분별의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다지 하신 말씀이 뭐예요? 25절에 예수님께서 저희 생각을 아셨다. 저희 생각을 아셨다면 뭐죠? 그렇게 해석해낸 그들의 내면적 영적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셨다는 것이죠. 그걸 아시고 주께서 그들의 숨어진 그대 의도를 들춰내시고자 다 한가지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주께서 그거를 드러내십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죠?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부적절하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만일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믿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라 바알세불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한 것을 예수님께서 25절에 스스로 25절 한번 같이 읽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이 25절의 이야기는 너무나 자명하지 않는가? 생각해보라. 제 자명한 원칙에 따라 너희가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분쟁한 나라가 어찌 강성해질 수 있겠는가? 분쟁하는 동네마다 나라는 고사하고 동네는 고사하고 집조차도 스스로 분쟁하면 서지 못하는 것이 뻔한 이치 아니냐. 이런 자명한 이치에 따라 너희가 생각해 볼 때 너희가 한 말에 뭐를 스스로 어찌 모르느냐고 물으신 거죠. 모순성이에요. 너희가 말하고 있는 말의 논리적 모순성이에요. 그게 무엇이죠? 만일 너희 말대로 귀신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사단이 사단을 내어쫓는 형편이 되는데 그러면 서로 분쟁하는 것이니 어찌 사단의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겠는가. 그런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너희가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바로 그대로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가서 그것이 논리적 불가능성과 부적절성을 지적하신 이후에 27절에 이르시기를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한번 해보자.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냐. 이것은 뭐냐면 현상적으로 바리새인과 그 축사의 현상이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왔는지는 주님께서 일단 따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다만 너희가 귀신을 쫓아낸 축사의 현상이 있었고 그 일이 죽기로부터 베풀어진 영적 은택으로 감사하며 해왔던 어떤 일련의 종교적 관행이 있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그걸 끄집어내시면서 너희가 스스로 그러면 마귀 자식임을 스스로 너희가 너희 입으로 입증하는 것이 되는 것인가 라고 반문하심으로 그들 주장의 모순성을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너희가 누구를 힘을 쫓아내는가? 만일 너희가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하면 어찌하여 너희가 나의 이 귀신 쫓고 치유하시는 역사를 다윗의 후손이요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현상적 표징인 것을 인정치 아니하는가? 너희가 악하라 라는 것을 바로 말해주는 얘기가 된다는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너희가 스스로 너희도 쫓아온 축사를 그것이 바로 바알세불의 힘을 빌린 것이라 말하면 너희가 또한 마귀 자식임을 증거하는 것이므로 어떻게 보더라도 지금 온 무리들 거기에는 남녀 노소 이방인까지 포함한 숱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표적임을 보고 있는 앞에서 너희가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너희의 마음속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마귀에 속한 것임을 말해줄 따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께서 풀어내신 것이. 그러므로 28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러나 이제 한 가지 가능성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두 가지의 논증에 따라서 너희들의 그 오류가 분명한 즉 이제 한 가지 가능성이 남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은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미 너에게 임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라. 그러면 오직 뭐만이 남아있는 일이죠? 회개하며 주의 나라 임하심 앞에 예비하는 일만 너희가 마땅히 할 일이라는 것이죠. 누가 그 했죠?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따라 회개하라 주의 하나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회개하며 나올 일이 너희에게 주어진 일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일인데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회개로 나온 자들을 구경하러 올 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로 하여금 회개하지 않은 채 주 앞에 나오는 일이 너희에게 있어질지라고 생각했는가라고 그대로 책망하면서 돌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결국 이 맥락 속에서 그 다음 읽지 않았던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33절부터 시작.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결국 34절 37절까지 말씀 중에 그들의 영적 본성이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를 설명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주님께서 너희들의 아비는 누구라고 말해요?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라. 결국 그들의 영적 본성이 어디에 속해 있으므로 주께서 행하신 표적을 그렇게 해석했는 것인가 하는 영적 소속, 영적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 주신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31절에 내가 그러므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한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요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의 성격의 한계를 넘어버린 것이죠. 즉 사탄이 용서받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주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대상은 하나님의 택정한 예정한 백성들이지만 그럴 경우에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시면 동시에 영원한 공의의 심판을 이루실 대상자가 함께 있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자와 영원한 정죄의 대상자가 있는데 그 정죄 대상자가 바로 사탄이요. 사탄과 함께한 자들이라. 사탄과 영적 본질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그 사탄적 역사 안에 속하여 준동하며 대적한 무리들에게는 그 용서의 기회가 닫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사람의 말을 거역하거나 회방하거나 인자의 말을 거역하거나 회방하는 것과 성령 회방죄의 구별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인자와 사람의 말은 누구를 가리켜요?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불신앙적 태도가 곧 성령의 회방죄인가? 라는 문제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정리 부분에서. 근데 여기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께서 사람의 말을 그 31절에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는다라고 말했을 때 내용과 32절에 인자를 거역하면 이란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하신 상태 속에서의 감추어진 메시아적 한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사람의 모습 드러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가 우리 눈에 보인 사람으로 오셔서 피곤하면 죽으시고 배고프면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우리와 함께 더불어 이 땅을 거니시면서 복음을 가르친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중보의 메시아이심을 인식해 나가는 신앙적 대상으로서 예수님을 인식해 나가는 과정 속에는 자연히 어떤 시간적인 갭이 있겠어요? 그가 그분인 줄 깨닫는 인식을 해나가는 신앙적인 갭이 있죠? 그 갭 때문에 그가 과연 메시아인가 궁금해하고 의문적이고 때로는 아닐 것이라 라고 부정해나가는 모든 일들은 일시적이며 구속사적인 단계에 따라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예수 내가 믿으면 손에 장을 지지나 보다 하다가 예수 믿은 사람 그러면 그 전에 장을 찢으나 보다 할 때 성령 회방죄? 예수 믿은 건 어떻게 된 거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알지 못하여 주 앞에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했던 거는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여기 내 목속의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을 회방하였다. 인자가 아니라 성령을 회방했다고 말하시는 이 대목에 나타난 것은 뭐냐면 지금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나사렛 예수, 이스라엘의 그 2000년 전에 그 모습으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이며 메시아인 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불신앙적 그 태도의 한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지금 어떤 현장이었어요? 귀신을 내쫓고 벌이 입을 트게 하며 소경을 눈에 띄게 하는 이 현장 속에서 온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자요 그가 바로 다윗의 후손이라는 충격적인 고백들이 그 현장을 진동시킬 만한 영적인 압권이 있는 상황 속에서 부인 못하는 거죠. 이건 명백한 하나님의 임재의 계시요. 그 능력의 나타내심이었거든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계시적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의 현장을 목도하고 그 자리에서 그것을 뭐로 해석해요? 바알세불의 것이라고 왜곡해 나감으로 그리스도의 성령적 사역을 배척해 나가는 모습에 그들의 영적 소재를 확인시키고 있는 이런 흐름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영적 권세, 그거를 보고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지 않았어요. 죽은 자를 살리면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죽은 자를 살렸는데. 근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어떤 짓까지 했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궁리하고 심지어 누구까지?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죽이자 했어요. 왜 그래요? 살아난 나사로를 쳐다보고 다 누굴 믿어요?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만 처치하는 게 아니라 살아난 나사로까지 처치하자고 그들이 모의를 했다니까요. 성경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기억납니까? 네, 이렇게 그 얘기가 기억나셔야 성경을 충실히. 유대인들이 그 정도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불신앙 안에 갇혀 있고 마귀의 사탄적 영세 권세 종속되어지면 그렇게 반발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어떤 것이 과연 회개가 불가능하며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사탄의 주구가 되어진 사탄적 의미에서의 성령에 대한 본질적 회방의 죄인가 하는 것에 대한 영적 성격을 우리는 쉽게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가늠할 수 없는데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런 성질의 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6절 26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기 베도의 사건과 관련된 히브리서 서신을 쓴 분의 목회적인 권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회적 권면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신앙적 대단한 혼란이 오게 되어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다. 이 말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문제죠. 이것이 히브리서 6장에 가도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6장 4절을 가게 되면 4절과 5절 같이 읽을까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여기 보면 한번 비침을 보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라는 것은 신자가 됐다는 뜻이 아닌가. 그 신자가 돼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까. 그런데 타락한 자들은 하고 6절 나오니까 그러면 이것은 성도의 견인 한번 택하여 부르신 자를 하나님이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든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하는 교인으로서도 죄를 범하는 일이 있거늘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일도 여기에 해당되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 나갔을 때의 바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는 것과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의 가정적 전제이기도 하고 엄밀한 의미에서 신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신자라면 이런 일이 없겠는데 너희가 스스로 신자라고 하면서도 이론이 있게 되어진다면 너희가 본래부터 신자가 아니었다라는 대전제하에서 그런 일이 신자라면 있을 수 없는 게 마땅하지 않는가라는 가정적 전제에서 반전을 시켜 신자가 행해야 될 마땅한 신앙의 도리를 붙잡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말해봐요.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설명해봐요. 빨리 해봐요. 멋쩍으면 혼자서 이렇게 이해하셨죠? 실제로 신자가 그렇게 타락해서 그렇게 신자가 참으로 중생한 자가 성령의 참에 중생받은 자가 실제 타락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자라면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가정을 해보자.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는 본래부터 신자가 아닌 것인데 신자라고 하며 그렇게 되어진다면 너희들에게 있을 일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 죄의 무서움을 신자연하는 자들의 가정적 전제에 따라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더 집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실제로 이 말은 뭐가 되냐면 신자로서 참으로 중생한 상태에 있진 않지만 교회의 신자 인연해서 교회에 함께 속해 있으면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베푸시는 무한한 영적 은택과 축복의 현장을 눈으로 보고 알고 생생히 경험하고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뭐예요? 부정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들 안에서 뭐가 되죠? 마귀적 무서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성령 회방성의 죄의 본질이 영적 소속이 거기서 확인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라는 것은 구원받은 교인을 제한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 의미에서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냥 누구든지 사람들이 만일 가정에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란 말은 실제적으로 뭐냐면 진리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확실히 눈으로 목격한 후에도라니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보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라고 영적인 충격과 그 영향력 인식에 대한 충격이 압도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도라는 뜻이에요. 그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도 짐짓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서게 되어지면 어찌 어떻게 해요? 그에게 속죄하는 제사가 다시 있을 수 있겠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을 다시 받는 것이요. 자기를 거룩히 하는 언약의 피를 다시 짓밟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히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서 여긴다는 것은 속죄의 유일한 역사 우주 속의 속죄의 유일한 근거인 그 근거를 부정했으니 어디 가서 속죄의 가능성을 열겠는가요? 바로 그와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것은 바로 성령 해방죄의 한 적용적인 한 사례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에 가게 되면 그때 해당됐던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의 구체적인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요. 누구죠? 17절에 보면 저희 말은 독한 창제 썩어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는 뭐가 있다? 후메노와 빌레노가 있다. 진리에 관한 저희가 그릇되었으니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사람들의 믿음을 헐어버리는 악한 거짓 선지자와 같이 잘못된 오류를 교회에 전파함으로 모양은 신자인 것 같으나 모양은 신학을 하고 있는 것 같으나 모양은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파하는 자라. 그런 자들은 이미 믿음에서 파산한 자여 떠난 자라. 이런 자들은 바로 그런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가게 돼도 7절과 8절, 6절부터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있는데 그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계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이니 이들은 실제로 전혀 중생치 못하고 그 본질이 사탄에 속해 있는 자들인데 그 자들이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교중에 돌아다니며 여자들을 어리석은 여자들 유인하고 그들을 욕심에 끌린 바대로 행하게 해서 그들 자신이 마침내 진리 지식 이루지 못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다. 얀네와 얀브레를 생각해보라. 그들이 모세를 통한 율법의 가르침에 회방하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 나라 세우심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적한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그들의 진리를 대적한 것이 이들도 또한 그 마음에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해서는 버리운 자로 있다. 이런 자들을 이제 중에서 교회에서 이제 영적으로 치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큰 잘못에서 영적으로 치리한 사람들 가운데서 치리는 하나 영혼은 구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육으로는 끊어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육으로는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뭐라 하냐면 육체로는 사단에 넘겨주어도 우리가 그 영혼을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다. 그것은 뭐냐면 육으로 끊어낸다고 뭐냐면 일단 교회의 친교로부터 끊어내니까 육적 개념으로 보면 뭐가 돼요? 사탄으로부터 넘겨진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게 영혼이 회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런 맥락에서의 그런 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말씀의 도리에 순복해야 될 걸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아직 신앙이 온전치 못하면서 고집히며 이렇게 교회의 교훈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을 치리에 들어가야죠. 치리에 들어가서 교회에서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교회에서 끊어내는 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교회에서 자꾸 놔두게 되면 그 자도 죽고 교회도 다 자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성결을 위한 치리의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 잘못된 진리나 훼손된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회중들을 임의로 해석해 가르치는 일들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야속하죠. 어찌 그 야속하게 끊어내는가? 그 야속한 인간의 정서가 영혼을 죽이고 교회 내 말씀의 도리를 훼파할 때 그것으로 인한 부정적 여행의 사례를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끊어내는 것이 끊어내므로 하나님의 교회 친교 현장에 못 들게 하면 그에게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고 외칠지 모르지만 끊어내므로 주께서 그에게 깨우침을 주고 역사할 때 교회로부터 끊어짐이 무엇인가를 그가 깨달아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서 교회의 교훈대로 훈계대로 지도대로 그가 심령의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면 비로소 다시 받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그가 회개할 수 있는 영혼을. 그것이 바로 교회의 친교 중에서 치리의 본질이요 방식이요 의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를 받지 않고 있는데도 그가 교회에 와야 또 말씀을 들으니까 회개할 수 있다는 어떤 그 논리로 인해서 교회의 훈계를 받지 않는데도 그대로 그걸 받는 것은 그는 교회도 죽고 그도 죽는 것이에요. 옳지 못하죠. 그런 교회 사도 바울이 치리의 문제를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말한 성령 회방죄는 그 이상일 것이에요. 교회를 대적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대적하고 그래서 그가 교회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 중에 있던 자가 변화하여 새 사람 되어지는 근본적인 중생의 역사를 신기한 모습으로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보아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곡해하고 그걸 비방하며 교회를 책망하는 자 그래서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대적자 사탄의 속에 스스로 속해 있음을 드러낸 자들의 경우는 그는 결코 그들에게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하실 수 없는 그런 어두움의 단계로 들어가 버릴 위험성이 매우 높은 거죠. 우리가 결정 짓기는 어려워요. 저건 아니다 이다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교회 훈계를 끝까지 거부하는 모습 속에서 주께서 성령 회방죄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판단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판단해 나가시죠. 교회는 그거를 누구 하나를 들어서 성령 회방죄라고 못 받기가 매우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는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 이 역사 속에 준동하고 있음을 생각하며 늘 교회를 성결히 파수하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일에 매우 예리한 경계적 태도를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함을 우리가 여기서 교훈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중요하고 심각한 주제여서 약간 좀 길어졌는데 큰일 났어. 이게 오늘 빨리 진도 나가야 하는데.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이게 캐톨릭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교도 기도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디만 안 하죠? 기독교만 안 합니다. 아닌데요. 아프리카 오는 종교, 모르겠어요. 그거는. 세상에 많은 종교 중에 혹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위로 예배나 추모 예배나 어느 예배 때 지금도 눈을 떠서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아버지의 믿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 열심히 살자.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렇게 말이 툭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하나님의 신학 존재가 있죠. 주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삶을 위하여 중보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내용이지만 죽은 이후의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안에 완전히 속해버렸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과 죽은 자들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바로 들어가는 낙원과 음부의 이 둘로 나뉘어진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그들과의 영적 교통이나 이런 연결을 주께서 허락을 안 하셨어요.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 상습화되면 뭐가 돼요? 초혼을 해요. 귀신을 불러대고 그때 나타나죠. 무당이 귀신을 불러내고 점쟁이가 불러내면 뭐가 나타나서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 나타나서 말하는 게 사실이라면 많은 부분의 실험적인 생각은 거짓이에요. 많은 부분은 다 사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실이라면 그 사실에 나타난 음성이나 환상은 누가 보여주는 것일까요? 불러낸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라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에 속한 사탄의 숱한 무리인 악한 영인 귀신들이 그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이용하여 그들에게 그 환상적 계시를 주는 것이에요. 축사를 하거나 하는 신유를 하거나 하는 사람, 축사를 통해 신유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의 굉장한 위험성 중에 뭐는 축사를 통해 귀신과 대화하는 많은 일 중에 귀신이 죽은 자의 영혼, 내가 누구 아무개 죽은 자의 영혼인데 귀신을 떠돌다가 이 자의 몸에 들어갔지. 그래서 내가 이 자의 몸에 들어가서 이 병을 일으킨 거야 라는 그 귀신론적인 해석들이 나와요. 그 해석들은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구천을 떠돌다가 갈 곳이 없어 있다가 내가 누구에게 들어갔다. 이 전부 토속적인 잘못된 미신적인 그 우리 한국 사람의 마음에 흐르는 이 보편적 집단 의식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걸 이용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거짓된 영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인 것이죠. 그와 축사를 한다고 해서 나가라 했더니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서 그러면 너는 누구냐 했더니 나는 아무개 떠는 귀신이 누구다. 그러니까 그럼 귀신에 입각해서 순자에게 들어가는 그 귀신은 영자에서 온 것이다. 순자 영자 계시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뭐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쓰는 거 귀신도 그렇게 해서부터 계속 병 고치고 이렇게 나가는 것들은 스스로 점점 속이는 귀신의 말씀 속에 말씀이 아니라 속이는 귀신의 이야기에 미혹되어서 귀신 세계로 끌려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초월의 능력에 대한 자기 확신이 그 확신이 어디서 온 것에 대한 판별의 기준을 놓친 채 자기가 행한 귀신과의 대화 속에 그걸로 끌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귀신도 전체 세계가 귀신이 가르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조종해요? 그렇게 되면 티벳에 있는 고승이나 저 수덕사에 있는 어느 스님이나 캐톨릭의 어느 저 수도원에서 있는 분들하고 비슷한 영성을 추구하는 법에 있어서 아주 공통적인 이상한 형질이 나타나요. 개신교 수도원들이 좀 생기는데 그들이 초월적 환상과 영적인 교통에 대한 의식을 많이 해서 신비성에 대한 추구가 극단화되어지면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성질상 같은 그런 속에 이렇게 쭉 빠져들어가고 있는 일들을 봐요. 점점 미신화되어지죠. 그리고 성경의 복음적 진리가 분명히 말하는 명시적 교훈으로부터 자꾸 신앙의 중심 초점이 벗어나가기 시작해요. 벗어나가기 시작해요. 영적 질서와 그 교훈이 능력과 신비의 기준치에 자꾸 맞춰져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에게 행하시고 원하셨던 그 놀라운 생활 새 땅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점점 간과되고 뒤로 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려요. 사소한 일이 되어지고 중요한 건 뭐가 돼요? 신비적 능력과 초월적 은사 중심의 그 질서 체계가 잡히고 그것으로 쫓아나가게 돼요. 그러나면 나중에는 영혼이 말라 비틀어 죽게 됩니다. 여기 생명이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대목들이 나오는데 해석을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이 각자 하세요. 16장에 나사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나사로 얘기하는데 나사로 지옥의 음부에 있는 나사로하고 낙원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하고 음부에 있는 저 부자하고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의 이야기에 나오는데 이들 간의 직접적 교통을 주께서 끊고 계시고 그런 다음에 이자가 이생에 있는 자기 형제들에 대한 염려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죽은 자와 이 땅에 사는 산 자의 교통의 가능성을 풀어주겠다고 해석하면 전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아브라함이 막고 있는 형편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죽은 자가 염려하고 있다. 봐, 일단 우리 형제에게 보내주소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자기의 형제나 자손들을 위하여 염려하는 그런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걸 해석하면 그건 전혀 잘못된 것이에요. 그 얘기만 할게요. 시간이 없어도. 자,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27절에 보면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신이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겠소서. 굉장한 중보적인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물며 이자도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싶죠. 근데 이것은 실제 이자가 중보적 기도를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이자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여러분 그 해석을 파악할 수 있는 자기가 꾀를 부려서 자기를 변명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자기 정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 앞에서 꾀를 부려 자기 변명을 늘어놓다가는 그 변명을 들어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기 죄목을 들춰내시는 일에 꼼짝없는 정죄를 받게 되죠. 지금 이자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지금 나사로를 불러 내 입에 물을 찍어서 좀 나를 좀 이 고통으로 좀 낫게 해달라라고 말한 간구가 들어지지 아니하게 되자 결국 뭐라고 하냐면 그럼 내 형제 다섯이신이 저를 보내서 증거하게서 이 고통받는 것을 오게 하지 않겠소서라는 말은 그 말을 역설적으로 뒤집으면 뭐가 돼요? 나 또한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저 낙원에 가 있는 나사로 같은 자가 내게로 와서 그것에 오지 않도록 증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내가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핑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예요? 내가 음부에 하나님의 정죄받는 걸 피하기 위한 악한 꾀를 지금 와서 논쟁으로 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 뭐라고 저기 아브라함을 통해 뭐라고 하셨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너의 죄악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한테 모세와 선지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오지 않겠으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이미 네가 모세 선지자 가르침을 들었거늘 그 듣고서도 네가 죄를 회개하고 나오지 않았으니 그곳에 있는 것이 마땅하므로 너희 형제들도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저에게 가면 회개할 것입니다 하니까 31절에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가도 결코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뭐죠?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은 한 번의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영단번에 심판하실 때의 심판의 공의의 기준은 뭐죠? 완전하며 충분하다는 거죠. 이자가 지금 죽은 사후의 세계에 가서 이 땅에 있는 사람 누구를 중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논증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생의 길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생의 길을 이미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밝히 보여줬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도 표적을 보길 원하며 그 말씀을 손에 들고도 하나님 나라의 참된 뜻을 모르는가에 너희가 바로 돈을 사랑한즉 너희가 바로 그 부자와 같은 자요 하나의 율법을 어긴 자이므로 음부에서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게 합당한 자니라. 주께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논쟁의 대목에 써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들어서 뭐 죽은 자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잘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16장 14절을 보면 그 인용의 대목들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보면 16장 14절 읽어볼까요? 그래서 그래서 그 이어서 쭉 내려오는데 누가복음의 기자는 주의 교훈들을 그렇게 쭉 연결시켜서 누가복음 16장 나사로의 비유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잠깐 쉬었다가요. 5분입니다. 5분. 바로 오시기 바랍니다. 아, 272페이지. 여러분, 5항과 6항. 안식일 문제. 지금부터 약 30분 동안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5항과 6항. 5항과 6항을 달아서 5항을 먼저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 흠없는 설교와 하나님께 순종하여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듣는 것과 마음의 은혜로 찬송 부르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집행하고 가볍게 받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인 종교적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다. 이것들 외에도 종교적 맹세와 서원과 신성한 금식과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감사 등은 몇 차례 적당한 시기에 거룩하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자, 5항에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하는 걸까요? 예배에 들어갈 내용들, 예배의 요소. 예배는 어떠한 내용으로 예배를 구성해야 될까? 자, 첫째, 예배는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돼 성경을 읽는 일이 있어야 되고 흠 없는 설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흠 있는 설교란? 응?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멋대로. 성경은 읽어놓고 어저께 테레비를 보니까 미니시리즈를 봤는데 성경을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면 할 수도 있겠죠. 아무리 그 넉넉하게 양보해 생각하다 보면 닿겠지만 이게 끝이 없는 거라. 이 만담을 하는 건지. 근데 도저히 종을 잡을 수 없는 많은 경우에는 흠 없는 설교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설교의 방식, 전달 이런 것들은 결국은 설교자의 은사와 여러 가지 그 또 회중과의 관점의 형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흠 없는 설교가 흠 없는 설교이기 위한 기준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본문의 말씀의 요지와 핵심적인 교훈이 잘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 설교가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신앙적인 영적 유익과 관점과 원리를 벗어나는 부분에는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라서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럼 대체로 설교는 다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하나님을 믿자. 이렇게 말하니까 다 흠이 없게 되는 것일까요? 거기에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뜻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우러나지 않은 채 본문은 본문대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은 주장대로 겉도는 일이 되어지게 되면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설교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예배 원리에 어긋나게 되죠. 아무리 좋은 말 그 자체로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예배가 아니요 설교가 아닌 때에 했다면 오케이. 뭐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예배의 컨텍스트에서 본문을 읽고 설교의 권위로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 말씀으로부터 떠난 어떤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그것은 다 잘못된 설교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을 회중에 들리는 여러 몇 가지 방법이 있죠. 기도 중에 우리의 생각을 이용하셔서 깨우치는 그런 방식도 있어요. 간접적이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주께서 말씀 속에서 자신에게 뜻을 각성시키고 깨우쳐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되게 간접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의 교훈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나의 처한 형편 속에서 적용점을 찾아가는데 아 그럼 이 원리라면 이렇게 했구나 라고 이제 이해되는 하나의 간접적 단계를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하신 가장 직접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것에 가까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기 말씀의 교통의 유일한 수단은 사실은 설교였어요. 그건 예배라는 특별한 컨텍스트에 생깁니다. 예배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백성들을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 한자리로 불러 모아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일.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곳에서 내가 내 종을 세워 내가 그의 손에 의탁하고 여러분 모두 손에 들고 있는 주어진 기록된 말씀을 들어 해석함으로 풀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속에 담겨있는 영적 원리가 우리 가운데 설명되어지고 해석되어지면서 각각 각각이 상처해진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영적 형편에 따라 적용의 은사를 받아가면서 주의 음성을 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이 설교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일이 굴절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죽는 거예요. 흠 없는 설교. 이것이 교회의 교회됨에 대한 하나의 표지였어요. 말씀의 바른 선포, 성례의 적절한 시행, 그리고 거룩한 치리. 이 세 가지가 교회가 교회됨을 설명하는 표지였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교회는 이미 병들어 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가 앞에서 말했죠. 영적으로 훼손시키는 얌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가 그를 치리하지 못하면 스스로 교회가 병들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요. 또는 교회가 성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임의적이며 자의적으로 행해서 성례의 거룩성을 훼파해 나가기 시작하면 교회가 병들어 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온전하게 해석되어 하나의 말씀이 드러내지 않은 채 말씀 따로 설교자의 도덕담 따로 겉돌아가게 되면 교회가 병들어 있으면 단적인 예죠.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죽은 자는 딱 그 교회 예배 하나로 확정됩니다. 예배 안에서 그들이 드려지는 예배의 부름부터 그 다음에 기원부터 근데 그들이 드리는 선포된 말씀 받고 드리는 찬송 드리는 봉헌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하나에 그 교회의 영적 사활이 걸려있는 거예요. 경건한 마음 성경 읽는 것, 성경 낭독, 흠 없는 설교, 하나님께 순종하여 과연 하나의 말씀을 정성껏 듣되 그 말씀을 사려 분별을 갖고 뭐예요? 이성적 판단의 장애. 여러분 듣는 자는 우리가 과연 그 말씀이 과연 하나의 말씀인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를 분별해 가는 깨어있는 의식을 갖고 그리고 믿음으로 화합하며 하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듣는 일이 그 가운데 예배 중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음의 은혜로 찬송을 부를 것이로되 입술 따로 마음 따로 생각 따로 손 따로 발 따로 찬송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나를 눈은 두리번 왔나 이 집사가 안 왔나 입은 예수 우리 굉장히 자주 그래요. 그렇죠? 자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찬송문은 바른 태도일까요? 아니죠. 아니면 고치도록 노력해야죠. 노력해야죠. 그 예배당과 제발 떠들지 마세요. 왜 예배당에 와서, 아, 이리 오라니까 이 집사? 그 왜 멀리 사람 불러내는가 하니까 무슨 굉장한 일이 나버지 마더니, 야, 어저께 말이야. 시장 갔더니, 롯데백화점 갔더니 그 얘기 하려고 불러내는 거예요. 떠들어요. 막 떠들지 마세요. 왜 떠들어요?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리러 와서. 마음을 준비하셔야죠. 사실은요, 얼마나 우리가 엉터리 신자냐면요. 신자라고 인정을 하는 거니까. 엉터리 신자냐면, 참, 우리나라, 우리 교회가 참 연약해요. 여러분, 저 처음에 신앙을 가지시고, 신자란, 신자 오리엔테이션 받아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신자 오리엔테이션. 신, 한 분, 몇 분 계시네요. 신자란 무엇이고, 신자됨의 내용 고백과 형식이 무엇인가 동시에 삶의 내용과 드러낸 것은 어떻게 가져가야 합니다. 구체적인 하나하나에 대해서 배우지를 않아요. 예배란 무엇이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당에 오는 시간과 또 자리에 앉아서부터 시작해서 예배 순서는 이러한 것이므로 결국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합당한 자세요. 예배의 원리가 이해되어집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신자는 어떻게 그 다음 나머지 한 주간 또는 주일을 보내야 합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가는 거죠. 그 동시에 신자는 일반 교양 교육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삐지며 얘기해야 하나요? 무시하며 얘기해야 되나요? 얘기할 때 좀 더 온전해야 돼. 내가 하다못해 공중도덕도 배워나가야 돼. 버스에서 더워 죽겠어서 문을 확 여는데 뒤에 사람이 감기 걸려있다. 그러면 닫아주기 원하면 닫아야 하나요? 더운 나를 위해서 열어야 되느냐? 이건 일반 공중도 신앙과 관계없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도 신앙이라는 원리와 무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타락한 근거에서 양심에 기초한 도덕적 행동들이 워낙 빈약하니까 신앙이 우리 일반 양심의 도덕적 원리까지도 강화시켜서 행동이 나올 때 남들이 보면 성화라고 얘기한다. 사실 성화도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모든 거 하나하나 사실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데 일일이 누가 다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걸 배워야겠어요? 몇 가지 같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안에 어떤 형편이라든가 이걸 통해 배우겠지만 나머지 건 다 누굴 통해 배워야 돼요?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믿으신 이 중에는 장로님 안 계시니까 권사님들 나이 많으신 집사님들 신앙생활 오래되신 분들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수밖에 없어요. 아, 저분을 뵈니까 사람을 대할 때 이리 대하더라. 아니, 신앙의 태도구나. 느끼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 있는 모든 생활의 사소한 것들의 소소한 교훈들 배워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가르치지 아니하신다고 어떤 일인지 일부러 안 하신지 모르겠는데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배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피차간에 막 사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막 사는 거냐면 믿기 전이나 믿은 다음이나 그대로 사는 거죠.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성질대로 사는 거죠. 성질대로.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다 거룩할 수 없잖아. 온전치 않은 성화의 핑계를 대는 거죠. 딱한 일이죠. 딱한 일이죠. 근데 그거는요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그죠? 인정을 하자고요. 인정. 저는 한 번도 그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못된 짓을 많이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 이게 참 잘못이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것들이 많아요.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알겠습니다. 예배 요소들 성례 자 그런 것들이에요. 자 6항 있죠. 6항 6항 시작. 지금 복음 시대에서 기도나 기타의 다른 종교적인 일 그것이 시행되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장소를 향하여 드릴 필요가 없으며 예, 장소는 이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신약시대는. 다만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신령과 집에 드는 예배의 내적 태도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구약과 달리 성전이라는 곳에 대한 공적 제사 의식에만 장소와 시간이 묶여드리는 것이 아니고 신약시대에 있어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원리에 따라서 그것이 교회의 공적 모임에서 공예배로 드릴 수도 있으면서 동시에 혼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가정에서 드릴 수 있으며 매일 드려야 한다. 이것이 예수 신앙 고백서에 그들이 작성했던 신천약 시대에 있어서의 성도의 마땅한 예배적 의무요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이나 섭리와의 기도나 예배를 드리고 요구하신 때에 경솔 행하거나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려서는 안 된다. 우선 여러분이 가정에서 매일매일 예배를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의 신앙의 열심과 정도에 따라서 가정가정마다 아마 차이가 날 겁니다. 교회에 따라서 가정 예배를 충실히 드리도록 강권하여 가르치는 교회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매일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일을 주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교회 안의 특권이고 그것이 왜순신앙고백서를 작성했던 그분들에게는 해야 한다는 의무로 신자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그걸 어떻게 받으실 건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드려도 요구하신 때 경선을 고의적으로 소홀히 저버려서 한다. 고의적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도적으로 예배 공예배를 피할 수 있도록 일정을 짜지 마세요. 할수 있으면 피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핑계로 예배를 피하는가? 불가피한 일인가는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죠. 넘기십시다. 주일 예배를 해나가면서 설명이 더될수 있는 부분이니까. 7항. 시랑 같이 읽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을 정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도덕적이며 우주적인 명령을 두 가지 점이 특별히 나왔습니다. 하나는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서 예배하도록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은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들어있는 뜻이다.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는 그런데 이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까지는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런데 부활 이후에는 어떤 날로 바뀌었다? 첫째 날로 바뀌었다. 이두 가지입니다. 이두 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하는 순환의 단위로 인간에게 삶을 살도록 계정을 하셨어요. 섭리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이 있는 자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그러한 삶의 패턴대로 그런 주기에 따라 삶을 살았어요. 실제로 창세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창조 역사와 주께서 안식하셨던 날이 연결되어지면서 일곱째 날에 대한 특별한 의의가 등장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을 가보세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그러면 딱 뭐가 생각나냐면 십계명 다 생각나죠. 출애굽기 20장 9절로부터 11절 읽습니다. 엿새 동안은 행할 것이나 제7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여정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십계명 속에 나타났던 엿새 동안에 모든 일을 힘써야 할 것이 7일은 쉬라 하실 때 쉬는 대상의 범위가 어떻게 돼 있죠? 너, 내 아들, 내 딸, 내 남종, 내 여종, 육축이나 유하는 내 문에 계하는 객이라도. 그러니까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한 전체적인 모두가 쉴 것을 주께서 명하셨습니다. 그 쉬는 날 도대체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가? 예레미야 20, 아, 저, 레위기 23장을 가면 181페이지,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쉼을 주셨죠? 성회예요. 성회. 예배로 모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7일째 주는 일체의 노동을 쉬고, 노동을 쉰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죠. 육체 피곤함을, 그 당시에는 노동의 생산성이 오늘날 좀 높지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피곤한 육체 노동 안에서 곤혹스럽게 일을 해야 겨우 생존을 연명해 갔죠. 그러니까 그런 그 속에서 하루를 쉬도록 하심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듯한 그 빠듯한 힘든 노고 속에서 7일째 하나님이 6일째는 먹을 것을 두 배로 주시는 은택을 베푸심으로 7일 보장하신 거예요. 6일의 생산으로 7일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 행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육체의 쉼을 얻고 그리고 예배로 모이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쉼과 영적 안식을 선언하신 거예요. 근데 육체 노동이라는 것이 본래 무엇으로부터 기원되어졌죠? 죄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근본은 어디로 가는 것이겠어요? 육체에 쉰다는 것은 결국 포괄적으로 어떤 쉼을 통해서만 그것의 쉼의 온전한 의미가 드러나겠어요. 영적 쉼이라니.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 날 모여서 예배드리며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푸신 은택을 맛보아는 영적 감동이 예배를 통해서 향유되고 누림을 받지 못하면 그 쉼이 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께서 안식일을 특별히 예배로 부르셨어요. 그 어떤 쉼을 주셨는데 이 어떤 명령은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이 명령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창조의 원리에 따라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지켜야 될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어때요? 일반적인 도덕법과 같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말과 같은 의미에서 모든 인류가 다 지켜야 될 특별히 누구에게만이 아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에게만이 아닌 모든 자에게 보편주고 있는 규범이에요. 그 규범을 그들이 지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은 그들의 문제일지언정 명령의 성격, 그걸 명령을 받는 대상은 전범위적이라고 말해요. 보편적인 의미에서 이게 도덕법이에요. 더구나 이 법이 십계명 가운데 주고 있다는 사실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의 모습이 도덕적인 성격을 본래부터 갖고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경건의 문제가 종교적이라는 이유로 우리에게 상관없는 것처럼 떼어놓고 있는 것뿐이지. 사실상은 뭡니까? 종교성이라는 것 자체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의미이므로 모든 인류가 그의 지으심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지켜줘야 될 도덕적 명령과도 같은 거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도덕법으로서 주어진 일종의 도덕률적인 성격만이 전부인가 하는 것에 도덕률로 주어진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 안식일법에 대한 규례가 금방에도 레위기처럼 모세의 율법이라는 틀 안에서 주어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일주일 중에 마지막인 하루를 하나님께서 쉬게 하신 그 명령이 모세 율법 안에서 어떻게 이중적 부가적 의미를 받게 됐냐면 창조적 규례와 동시의 구속적인 의의가 덧붙여져서 안식일이 준수가 되어지기 시작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안식일날 성회로 모여 안식하라 하셨던 그 참된 영적 안식의 의미가 누구에게만 이해되어지고 설명되어지고 주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여러 가지 안식일 또는 7년 주기 그 다음에 희년 선포와 같은 이런 일들 그 사이사이에 있는 각각의 절기를 통해서 계속적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보이시는 안식의 의미를 확인시켜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틀 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도덕적인 요청에 더하여 의식법적 성격을 역사적으로 갖게 되어졌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의식법은 뭐냐면 그 의식을 통해서 결국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 무엇인가 그 안식일을 지켜가고 7년 절기를 지켜가며 그 다음에 동시에 희년을 지켜가며 유월절을 지켜가며 이런 그 수장절을 지켜가며 이런 모든 절기들을 지켜가는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적 메시지를 계속 담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켜 자유케 함으로 이루어진 해방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면서 그 모든 절기 중에 행하는 핵심적 활동이 뭐냐면 제사였단 말이에요.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과 죄 용서하는 속죄와 속건제들을 등등을 드려가면서 하나님과 교통의 회복 그것을 이루어가는 친교의 형태가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인 회복이요 영적 안식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다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적 회복과 교통을 암시하는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의식과 절기는 그 자체로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요 뒤에 오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가리키는 하나의 예표적인 수단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예표적인 수단이라는 그 틀 안에서 그런 의미에서 의식법으로 안식일은 또한 이스라엘에 주어진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의식법적인 요소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주께서는 이제 7일을 정하셨는데 그 7일이 이제 하나 맞물려서 결국은 안식을 누리고 예배를 모일 그 날로 제7일째 안식일을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지켜오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1장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1장 13절과 14절 16절까지 17절까지 같이 읽어요. 13절부터 17절까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주께서 지금 의식으로서 또 그 의식을 통해서 안식의 참된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딱 하나 꼽으신 게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 개념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구속적 언약의 핵심의 핵심인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맺은 새 언약의 관계 속에 그 핵심적 영적 은택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속 그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로 말하면 우리에게 미쳐지는 하나님의 영적 은택은 안식이에요. 쉼이에요. 근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과 맺으시면서 그 안식을 주시는 방편이 뭐였냐면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의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주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일하지 말라 했어요. 일하지 말고, 그 일하지 말고는 뭐에 비교한 일을 의미하는 거죠? 여새 동안에 행한 것 같은 일을 하지 말고예요. 일이라는 그 자체, 육체를 움직여 땀 흘리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어떤 형태의 모든 것들은 다 일이죠. 넓은 의미에서. 자꾸 그런 일, 자 육체 움직이면 가만히 숨 쉬고 있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일하지 말라는 뜻은 결국 어떤 형태의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6일 동안 네가 해왔던 일과 같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모일 성회로 모여야 될 아침과 저녁까지 주 앞에 예배드릴 모든 영적 안식이 훼방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럼 이것이 어떻게 그 다음에 해석되어지고 굴절되었는가는 이제 신약성경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일단 그런데 골로새서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일단 안식일과 주일의 문제만 먼저 얘기하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는 곧 다음에 다시 얘기하기로 해요. 골로새서 2장을 가게 되면 16절과 17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상이나 안식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장래일의 그림자 어떤 것들? 절기나 월상이나 뭐요? 안식일. 이것들을 신약시대에 따져 지켜야 하는가? 지키지 않아도 하는 영적 자유함이 우리가 있는 것인가? 이것이 신학적 논쟁이 되어질 때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가르치기를 이것들은 뭐예요? 장래일, 곧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구속사역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요. 실체는 누구다? 그리스도 자신이라. 이것들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이유가 신약시대에 없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9절과 11절 말씀 읽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 날과 달과 절기와 달과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게 구약적인 유대의 의식법에 묶여서 이걸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복음적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어요. 이것이 그건 바로 수고한 것이 내가 너희를 수고한 것, 즉 복음을 전파한 그 영적 자유케함이 다 헛되게 되고 말까 내가 두려워해 너에게 다시 당부한다. 로마서 14장에도 마찬가지 이게 나옵니다.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결국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이 날과 저날 안식일 월상 어떤 것을 지켜야 하는 유대 문화의 의식적 문화의 흔적 안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모든 날이 이날과 저날보다 더 낫다고 말할 만한 영적 특별한 의의가 이제는 없다라는 대전제에서 지금 5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것이 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요. 이제는 뭐가 왔습니까?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더 이상 의식법적 의미에서의 구토요일이라는 일곱째 날이 신약시대의 사도들 이후로부터 교회를 세워간 이래는 구속받지 않기 시작했어요.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부활로 말미암아 일주일 전체 각각의 날이 다 하나님 앞에서 누려지는 안식의 날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일주일 가운데 한 날을 쉬시면서 그 날을 복되어 가르치시면서 예배로 모이게 한 그 도덕적 의미 요청, 그 한 날을 쉬게 하는 실체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날이 꼭 안식일이라는 일곱째 날에는 시간을 못 박은 날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창조의 규례가 이스라엘 향한 구속적 규례의 의식법의 과정을 거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신약시대에 오게 되니까 일곱째라는 날이라는 구속이 무너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남았냐면 하나님께서 한 날을 쉬셨다라는 그 날의 의미는 여전히 예배로 남아서 영적인 의미로 남아서 우리에게 한 날을 쉬며 예배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의 실체는 남아있지만 그것이 일곱째 날이라는 그 규정은 의식법이라는 모세 율법적 과정을 거쳐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단계를 넘어가게 되므로 일곱째 날은 틀이 깨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뭐가 남았냐면 모든 날이 똑같으되 어떻다? 하나님 앞에서 한 날을 주 앞에서 예배로 드려야 한다라는 대원칙이 도덕법적 남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러면 월요일은 어때? 아니야, 수요일이 낫지.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중에 어느 한 날을 선택해서 고를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중요한 문제가 등장해요. 자, 일곱째 날의 창조 규례가 안식이라는 의식법적 모세의 의식을 거쳐오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짐으로 일곱째 날은 일곱째 날 이어야 한다는 그 날의 규례가 깨졌다고 말할 때 여긴 한 가지 질문이 여전히 남는 게 있어요. 왜 일곱째 날이 꼭 깨져야 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누가 그거를 바꿀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과연 이건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모세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정하고 절기를 정한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겠다. 그래서 절기가 파해지고 월삭도 의미가 없음을 알겠다. 그리고 안식일도 그러면 없어진 것도 알겠다. 그런데 뭐가 부담이 탁 남냐면 월삭이야 또는 각종 절기야 모세로부터 시작된 거니까 그게 없어도 알겠는데 안식일은 모세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시작된 것이 모세 안식일 개념 의식과 이렇게 겹쳐진 거란 말이에요. 겹쳐진 것이 깨어짐으로 그날이 다른 날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겠지만 일곱째이라는 수적 의미의 그 순서조차도 없어지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마지막 남을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일곱째 날이어야겠다는 창조의 부담이 여전히 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로 못 박을 때에 다른 날보다 그날이 구약적 의식에 따라 더 중요한 날처럼 여겨지는 문제점이 등장한 것이 같이 있게 된다 그 말에 이것이 사도들이 사도시대 교회를 세워갈 때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가 그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인 거예요. 이게 신약시대의 오늘날 교회의 주일날 예배드림에 대한 신약적 이유가 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문제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러셨죠? 인자라고 그러셨어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시냐.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데 그건 어차피 다음 주에 잠시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럴 때 주님께서 오직 안식일의 규례를 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도록 명하신 이가 오직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실 때야 그게 가능하다 그 말. 그런데 구약의 의식법적 일체에 따라서 모든 날이 영적인 의미의 완성단계에서는 결국 같은 날이 되어진다라고 할 때, 그 중에 어느 날을 그럼 우리가 선택할까 할 때, 또 다른 근거는 없는가 할 때, 일곱째 날이 어떠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한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참 주인으로서 그분이 모든 안식일적 의식을 완성시키시고 참 주인으로서 부활하신 그 다음 주의 첫째 날, 그날 부활하심으로 부활로 의식 전체를 통해 말씀하는 안식의 규례를 완성시키셨으므로 안식의 의미가 그 안식을 주고자 함일 때 안식을 통해 주고자 한그 안식의 참 실체가 부활한 그날이 바로 안식을 가장 온전하게 이루는 그날로서 이해될 수 있고 그날을 이루신 분이 사람이 한 것이나 교회가 정한 것이나 왕이 정한 것이나 주께서 스스로 부활해서 그날로 주인됨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지키는 것이 옳다라는 사도적 결론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 사도들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례나 세례와 같은 교회 주신 어떤 규례를 사도들은 성례나 세례는 직접적으로 해라 하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셔 세워진 교회 규례이지만 이 안식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구속사의 흐름 안에서 간접적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라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졌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거나 계시록을 보거나 고린도서를 볼 때 각각 주의 날에 힘써 모아 예배하고 말씀을 드리고 연보를 모으고 주의 은혜를 찬양했던 초대교회 그때부터의 예배적 집회 형태가 드러나요. 사실 그래서 안식일이 그들 유대 계산법은 항상 날짜 계산이 밤부터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이 금요일 밤부터가 아니라 언제 주일이 언제부터 돼요? 이제 토요일 밤부터 주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밤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예비하고 찬양하고 기억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그 밤을 꼬박 새버린 거예요. 그러다 졸다가 툭 떨어졌는데 사울 바울이 살리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로 전환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주일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신약 교회 안에서는 구약이 아니라 신약 교회에서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안식의 주인이시며 머리이시며 그 안식의 참 실체로서 구약에 줬던 모든 의식을 완성시키셨는데 그 완성이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이루셨다. 부활의 그 완성을 기뻐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합당한 날이다. 따라서 그날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복주시어 안식하라는 안식의 명령의 참 실체를 그대로 받으면서도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안식을 그림자로 말했던 구약의 의식법을 묶이지 아니하고 그거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그러한 의미를 같이 확인시켜줬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감격은 이건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토요일날 다 성전에 가 다 구약의 의식법에 묶여서 절기를 지키며 의식에 묶여있는 그들과는 달리 그걸 끊고 주의 부활의 날을 바라보며 주일날 예배로 나오는 그들 속에는 모든 구약의 의식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참된 영적인 자유와 그 기쁨들을 만끽하며 그날을 주 앞에 감사로 예배 드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 주의 날을 드림으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지키라고 하신 주의 명령에 순종하면서도 의식법을 깨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참된 실체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어졌어요. 그게 온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날은 일주일 중에 안식의 구식의 구약의 의식법이 깨어졌으므로 모든 날이 다 똑같이 중하다라는 개념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할 날을 일요일이 아니고 어떤 날로 잡아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교회가 정해서 하자라고 할 수 없는 그 날의 역사적 특정성과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주일 성수의 개념은 여전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그 안식일을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하고 서원과 맹세의 부분을 하죠. 오늘 제가 서원과 맹세까지 끝내기로 작심을 하고 왔는데 못했어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시간이 바쁘신 분들 용서하시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어떻으며 우리가 기도를 또 드린 것이 무엇이고 또 안식일의 주심을 주일로 지키게 된 역사적인 변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생각하고 그날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게 되옵나이다. 더 이상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구약적 의식에 묶였던 그날이 아니요 절기가 아니요 월삭이 아니고 우리가 주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하나님께서 쉼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참된 영적 안식을 주는 그날의 완성과 실체를 바라보고 예배케 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생각하게 되옵나이다.